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스 정상들은 추가 구제금융 합의를 위해 그리스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독일 관리가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상임위원회는 어제 그리스 정부가 유럽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 제출한 새 경제 개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는 이달 말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막대한 채무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에 따라 추가 자금 지원 요청을 위해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어 오늘은 유럽연합의 장클로드 융커 상임위원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위기 이후 긴축정책이 시행되면서 2년간 문을 닫았던 그리스의 공영방송 ERT가 오늘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청은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가량 면담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교황은 14개월 전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의해 시작된 내전을 끝낼 수 있도록 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교황과 푸틴 대통령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모든 당사자들이 지난 2월 4개국이 서명한 평화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6,500명이 숨졌으며 평화협정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니 에벗 호주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세계적 야심에 대해 경고하면서 ISIL의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에벗 총리는 각국 정부의 테러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벗 총리는 연설에서 ISIL의 터무니없는 이슬람 제국 선포는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이라며 이 단체와 협상해서는 안 되고 오직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30개국 대표들과 정보통신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립정부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뒤 나흘 만인 오늘 처음으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연설에서 터키 내 모든 정당들에게 견해차와 자존심을 한쪽으로 제쳐두고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터키 총리로 집권했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위해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을 계속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정의개발당의 득표율은 50%도 넘지 못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오늘 텐진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재판에서 저우융캉이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같은 선고를 받았으며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법원이 저우융캉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종신토록 박탈하고 그의 개인 재산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은 지난달 뇌물과 직권남용, 국가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최고위직 인사입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10번째 사망자는 폐암 말기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75살 남성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도 14명이 증가해 오늘 현재 122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 메르스 환자들이 감염됐거나 거쳐간 병원도 전국 55개 의료기관으로 늘었으며 증세가 의심돼 격리된 사람 수도 3,800명을 넘어섰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일정이 다시 조정돼 미국 방문이 조속히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look forward to the visit when it's rescheduled.
북한과 이란이 핵협력을 한 증거는 없다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방한 중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북핵 반대라는 공통된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일부 지역은 오후 또는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한국 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다음 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견고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10일 미국과 한국 간 일정이 재조정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look forward to the visit when it's rescheduled.
제프 레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스키 과장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 또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의 방미를 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로 미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11일 한국 MBC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견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2013년 아시아 순방을 연기한 뒤 다시 일정을 잡았고 성과를 거뒀다며 박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 다시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일정 연기는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새 일정을 잡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권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바마 행정부가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10일 미한 동맹관계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이 한국 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전격 연기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연기가 동맹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unfortunate that President Park is not able to visit, but I certainly understand.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중대한 우선 과제 때문에 회담 일정을 연기한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 국내 문제로 해외 순방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 미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 즉 셧다운을 이유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취소했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의 태미 오버비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은 미국이 메르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very confident that the Korean officials have control of it now.
한국 당국이 메르스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 경제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버비 수석 부회장은 하지만 정상회담 일정을 다시 잡는 건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residential schedules are incredibly tight and very difficult to get onto.
지난 10월 말로 합의됐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진통 끝에 6월 초로 잡힌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 조정이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오버비 수석 부회장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11월에 터키와 필리핀에서 각각 열리는 G20 정상회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미한 정상이 다시 만난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언제 워싱턴에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점증하는 위협과 대중국 관계, 한일 관계가 모두 주요 현안인 만큼 두 나라 정부가 정상회담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재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리비아 전 수석부 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그리고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put at risk the one thing that the DPRK values, which is the existence of their regime.
북한이 지금의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이른바 병진 노선의 실패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잠재적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바마 대통령이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리비아 전 수석부 차관보는 최근 미 행정부 관리들을 만나 이런 제안을 했다며 핵심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보다 협박과 확산 위협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s understand that their use of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would result in the end of North Korea.
북한 지도부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면 곧 정권의 종말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욱 정밀화하며 협박 수위를 높이면 미국의 핵우산과 방위 공약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고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우려했습니다. 그럴 경우 핵무기 경쟁 등으로 영내 안보 환경이 크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는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옛 방코 델타 아시아식 금융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강화해 중국이 영공을 지나는 의심스러운 북한 항공기들을 직접 검색하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부 차관보는 또 지도부의 비이성적인 행태 등 북한 내 이상 징후 등을 지적하며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들이 공식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붕괴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위험을 감수하며 압박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대의 오판이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태세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뉴스 김영권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장더장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장 위원장은 북핵 반대라는 공통된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1일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 그리고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북한 핵무기 불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하고 소통하자고 말했습니다. 장 상무위원장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양측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측은 대북 압박에 중국은 6자회담 등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도록 양국 국회가 협조할 것을 당부했고 장 상임위원장은 이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양국 간 정치적 상호신뢰와 경제협력 그리고 인적, 문화적 교류가 관계 발전을 이끄는 삼두마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 상임위원장은 또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해상 실크로드 연결을 통한 중국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사업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연계해 두 나라가 함께 꿈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양국 정부의 구상에 공통점이 많은 만큼 상승 효과를 모색해 나가자며 동북아 협력 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장 상임위원장은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박 대통령에 대한 안부와 축원을 전달했고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의 메시지에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장 상무위원장은 이어 한국 국회를 방문해 정의와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가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며 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장 상임위원장이 한국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데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상무위원장은 또 한국의 여야 정치 지도자들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장 상무위원장은 한국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대화해서 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한중 정상회담 때 북핵 불용을 합의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그것이 중국의 꿈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상임위원장은 한국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는 압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의 문턱을 낮춰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장 상임위원장의 이번 방한은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으로 이루어졌고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한국 방문은 12년 만의 일입니다. 장 상임위원장은 젊은 시절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서 유학했고 한국말에도 능통한 북한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장 상무위원장은 12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13일 한국을 떠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이란 간의 핵협력의 증거는 없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핵협력 가능성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종종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분석한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는 이란과 북한이 핵과 관련한 거래나 협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개정한 이란, 북한, 시리아 탄도미사일과 핵협력 보고서에서 미국 당국자들의 공식 발언을 종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2008년 정보당국의 브리핑 등에서 북한이란 핵협력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언급이 있었으며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지난 2013년 북한과 이란이 핵협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자체적으로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을 접촉했을 때도 이들이 미국 정부가 기밀 해제한 공식 자료에 북한과 이란 간 핵협력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은 두 나라 간 핵협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 4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협력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컨트리맨 차관보는 북한과 이란의 핵협력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두 나라 간 핵협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일부 있다며 이란이 북한의 핵실험을 참관한 일 등이 보도됐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는 추측일 뿐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두 나라가 핵협력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플루토늄을 이용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나라 간 기술과 자료 공유에 따른 이득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핵 부품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동일한 공급망, 특히 중국의 무역 회사들로부터 국제 제재를 피해 핵 기술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또 두 나라 모두 어렵게 얻은 부품들을 상대국에 넘겨주길 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의회 조사국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협력이 과거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처음 구입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이후 300km 사정거리, 500km 사정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해 이란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2000년대 후반에도 두 나라 간 미사일 협력이 심도 있게 진행 중인 것으로 계속 평가했지만 최근 들어 두 나라 간 뚜렷한 미사일 협력 정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란이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을 뛰어넘었을 수 있고 여전히 북한의 일부 부품 조달을 의존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서 오늘 탈북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중국 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지린성 옌벤 자치주 허룽 씨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웨이보를 통해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 3시 55분께 불법 월경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허룽시 난핑촌 지디둔에서 체포를 거부하다 주둔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사살된 사람이 탈영한 북한 군 병사인지 일반 탈북자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허룽시는 최근 북한 군 탈영병에 의한 중국인 민간인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경계가 대폭 강화된 지역입니다. 한반도 통일 시대의 리더를 꿈꾸는 남북한 대학생들이 다음 달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3주간 연수를 갔습니다. 세계은행과 유엔본부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을 견학해 강의를 들을 예정인데 올해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남북나눔운동이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함께 다음 달 워싱턴에서 제4차 리더십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남북나눔운동의 나승희 대표는 9일 VOA에 다음 달 3일부터 24일까지 한국 내 탈북대학생 7명과 남한대학생 3명 등 1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대학생들은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으로 한국의 서강대와 고려대, 한동대 등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주 동안 워싱턴과 뉴욕에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우드로 윌슨 센터, 유엔본부, 오픈소사이어티, 휴먼라이츠워치, VOA 본사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연구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견학하며 강의를 들을 예정입니다. 나승희 대표는 특히 올해는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북한 변화 시나리오에 맞춘 맞춤형 준비 방안을 생각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런 걸 이제 강의도 듣고 디스커션도 하고 미국의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거 하나.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북한의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으며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랄까, 능력이랄까,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야 될까. 그렇게 두 가지 그 주제에다 이제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해요.
나 대표는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강의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미국인들과 토론 시간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글로벌 리더 양성에 집중해오다 지난 2012년부터 통일 리더에 초점을 맞춰 탈북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대표는 모든 프로그램이 통일 시대에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목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일의 과정과 또 통일 후에 그 여러 그 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 리더들을 키우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는 물론 한국 학생들도 있지만 한국 젊은이들도 있지만 우리 탈북 젊은이들이 그쪽 사회도 알고 남한에 와서 또 한국 사회도 알고 그런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 세계 정황에 대해서도 좀 알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런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나 대표는 학생들의 세계관과 견문뿐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인성도 갖출 수 있도록 연수 기간 중 지역사회 봉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은 뉴욕의 오픈소사이어티 재단과 미국 내 한인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제3세계 개발 지원 등을 담당하다 은퇴한 뒤 탈북민 통일 리더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 나 대표는 지난 3년간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이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18명 가운데 2명이 미 국무부가 제공하는 1년 기간의 미 대학 유학 프로그램에 선발됐고 워싱턴에 저명한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 인턴으로 이번 여름을 시작한 학생도 있는 등 많은 학생들이 통일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승희 대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탈북 학생들을 지원했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프로그램을 함께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탈북 학생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독일 정부가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80만 유로, 미화 9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돕는 데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실은 10일 VOA에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80만 유로, 미화 91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121만 유로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25%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대변인실은 올해도 대북구호단체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독일과 세이브 더 칠드런, 세계기아원조, 독일 적십자사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9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올해 대북 예산 가운데 30%인 미화 30만 달러를 카리타스 독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카리타스 독일의 라인하르트 버크너 아시아 담당 소장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자금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리타스 독일은 북한 결핵 요양소와 간염 요양소 환자들에게 콩과 설탕, 기름 등 영양 보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채소를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태양열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또 다른 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은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로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과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 개선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기아원조는 18년 넘게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온 독일 구호단체로 상하수도와 경사지 관리, 채소 종자 생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말 이 단체의 평양 사무소장을 추방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 측에 공식 항의하면서도 세계기아원조를 포함한 구호단체들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농번기를 맞은 북한에 최근 가뭄이 계속되면서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데이비드 카트루드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 본부장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를 위해 방한한 카트루드 본부장은 오늘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 않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수급 상황이 심각해지면 식량 제공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1%에 불과해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는 모내기철인 지난달 강수량이 이보다 더 적은 평년 대비 57%에 그쳤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지역에 다음 달 초까지 강수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 내지 20%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무분별한 외부 유출과 고갈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련 전문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자원연구소는 11일 북한자원개발법제연구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통일부 소속의 북한 지하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귀중한 자산인 만큼 한국 정부가 나서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 전문회사가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조사와 개발 사업에 관한 보조, 융자, 투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지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해 남북 공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연구소가 자체 마련해 제안한 법률안에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 방법을 비롯해 사업 허가와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 기금은 한국 정부의 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그렇게 헐값 수출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 국부지 않습니까? 북한 지하자원이. 가장 중요한 통일 시대 때 우리 국부인데 그걸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유출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원개발 전문회사가 설립돼야 되고 그래서 북한에 가서 정말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최 소장은 중국이 북한의 주요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선점해 가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북한 지하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통일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관련 법률을 운용해 북한 지하자원을 보호하고 남북한이 힘을 합쳐 개발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7일 북한의 대중무연탄 수출과 감소, 그 원인과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북한이 과도한 대중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무역 상대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연탄 등 지하자원 대중 수출이 지난해부터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대외 무역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이에 맞춰 한국 정부는 유연한 대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무연탄 수출 단가가 곤두박질치고 있고 대중 무연탄 수출을 늘릴 여지가 별로 없는 북한이 안정적인 외화 확보 채널을 구축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평양의 보유층 사이에서 서양 음료인 커피가 유행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전했습니다. 장사를 통해 돈을 모은 사람들이 늘면서 북한 주민들의 소비 품목도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에서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카페, 커피 가게와 네일숍, 손톱 관리업소가 몇 년 전부터 평양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서양식 소비 방식이 금기시됐지만 이른바 중산층의 수입이 늘면서 요즘에는 화장품과 똑똑한 전화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수입 과즙 음료와 의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63살의 북한 주민 안모 씨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장사로 돈을 번 사람들이 소비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자동차와 안마, 복권, 애완동물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선박회사에 근무했던 탈북자 최 씨는 지난해부터 멋있어 보이기 위해 커피 마시기가 부유층에서 유행했다며 돈 있는 사람들과 대학생, 젊은 사람들이 카페를 약속 장소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자본주의식 경영 기법을 전수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비정부기구 조선 익스체인지의 회원이자 독일 출신의 커피 전문가 닐스 씨는 커피가 꼭 마셔야 할 음료도 아니고 커피에 돈을 반드시 써야 할 이유도 없지만 평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것이 평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관광 안내원으로 일하는 트로이 콜린스 씨도 평양의 대형 상점에서 초콜릿과 과즙 음료, 탄산 음료 등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콜린스 씨는 평양의 소비자들이 생활 필수품 이외의 물건을 살 때 가격만 따지는 게 아니라며 수입 과즙 음료를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신화통신은 이 같은 북한의 소비 풍조가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시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시장과 기차역에 커피를 파는 노점들이 꽤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게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2,500만 명의 북한에서는 10명 가운데 1명꼴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국영공장들이 배급용 생활용품의 종류를 늘리고 생활필수품이 아닌 물건들도 생산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6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미국이 이라크에 450명의 군사고문단을 추가 파병하고 이라크의 ISIL 대응작전을 지원합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했습니다.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 군사고문단을 추가로 보내기로 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국 국방부가 어제 추가 파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50명 규모의 군사고문단이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 이라크군의 ISIL 대응작전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국방부는 새 군사고문단이 앞으로 6주에서 8주 안에 현지에서 지원 임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미군은 그동안 이제 군사고문단을 파견했지만 직접 전투에 참가하진 않았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이라크군과 순위파 민병대 병력이 ISIL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고문단은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의 타카둔 기지에 주둔하면서 이라크 육군 8사단을 지원하고 병력 배치 등 이 전술과 또 수송, 정보 임무의 개선을 지원합니다. 또 현지 순위파 민병대가 시아파인 이라크 정부군 병력과 함께 ISIL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인데, 그동안 순위파 민병대 병력은 이라크 정부군의 무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ISIL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그런 불만을 토로했었는데요. 미국이 직접 순위파 민병대에게 병력에도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미군의 이번 조치는 이번 주 초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와 이제 독일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라크 정부와 부터 받은 요청, 또 이라크 총리와의 공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 군대의 훈련을 돕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 미국 군사고문단이 주둔할 타카둔 기지의 위치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서도 이 ISIL이 점령한 두 개의 주요 도시 라마디와 팔루자 사이에 있습니다. 활주로도 있는 큰 기지인데요. 이 안바르주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ISIL이 지난달 이 안바르주의 주도인 라마디를 점령하면서 우려가 높아졌고 또 ISIL 대응작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결국은 이번에 미국의 긴급한 추가 파병 결정으로 이어진 거고요. 이 ISIL의 입장에서 안바르주는 자신들이 점령한 시리아 동부 지역과 이라크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이라크 공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반대로 ISIL에 대응하는 이라크군과 연합군의 입장에서도 시리아와 이라크를 연결하는 이 ISIL 세력의 흐름을 끊고요,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이 안바르주에서의 세력 확대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또 여기 안바르주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도 높았습니다.
네, 좀 지역적으로 중요성이 큰 도시인데, 네, 미국이 이라크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이라크, 또 9월 시리아에 이제 공습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미 이제 3,080명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을 했고, 이번에 추가 파병으로 3,500명이 넘는 규모로 늘어났죠. 이 앞서 파견된 군사 고문단도요, 자 이번에 파견된 고문단들은 이제 안바르 지역에 집중을 한다면, 이 앞서 파견된 군사 고문단들은 이라크 여러 지역에서 역시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 지원, 자문 등 이 ISIL 대응을 돕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 국방부의 추가 파병 계획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의회 공화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고요.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우려를 밝히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요, 효과가 없는 전략에 병력만 더 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오바마 정부의 이라크 대응 전략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또 450명은 이라크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같은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의원도 거듭 미군 지상군 파병을 촉구했는데, 앞서 맥케인 의원은 만 명 규모의 지상군 병력을 파견해서 지상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민주당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은요. 미국의 군사 고문단 파견은 실패한 베트남전 전략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방부 대변인은요. 이라크 상황은 과거 베트남전 상황과는 다르다면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시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중국을 방문 중이죠?
네, 이 아웅산 수치 여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하죠. 현재 미얀마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 동맹 NLD를 이끌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초청으로 NLD 대표 자격으로 NLD 대표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치 여사를 환대한 데 이어서 오늘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수치 여사와 만났는데요.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총석이기도 하죠.
네, 중국은 과거 미얀마 군사정부를 지지했었는데요. 과거 군사정부에 의해서 오랫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던 수치 여사가 이제 중국의 초청으로 중국 최고 지도자와 만났다는 것은 정말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만큼 이제 미얀마의 상황, 또 중국의 상황도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미얀마는 그동안에 이제 이 군부 통치를 끝내고 개혁, 개방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이 오는 11월 총선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당이 승리할 거란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운데 시 주석이 수치 여사와 만남으로써 앞으로 미래 미얀마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수치 여사의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여기에 이제 잠시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가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면서 서방 과의 관계, 특히 미국 등과도 관계 개선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중국의 견제 의미도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시 주석과 수치 여사의 만남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수치 여사와 NLD가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발휘함으로써 미얀마 국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달라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 주석은 미얀마의 국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 우호 관계 발전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 여사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수치 여사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수치 여사도 미얀마와 중국이 이웃으로서 두 나라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또 이번 방문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과 또 자신이 이끄는 NLD, 미얀마 민주주의 민족 동맹 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게 되고 특히 이제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우호 관계도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수치 여사는 베이징에 이어서 상하이 또 두 나라 국경 지역인 윈난성을 방문하는 닷새간의 일정으로 중국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수치 여사를 참 이례적으로 환대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수치 여사가 베이징으로 향할 때요. 양곤 국제공항에 주 미얀마 대사를 보내서 배웅을 했는데 이 국빈급 대우죠.
네.
중국 외교부 관계자도 중국이 수치 여사를 존중하고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중국 내에서도 수치 여사의 방문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한 뉴스 웹사이트에는 수치 여사의 이번 방문만을 소개하는 별도의 그 인터넷 코너 앱이 설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수치 여사의 이번 방문 일정을 중국 내에서 보도하는 것 자체는 민감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시아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회에게 결국 종신형이 선고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저우융캉은 과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냈고요. 또 지금까지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관리 중에는 최고위직이죠.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오늘 텐진 중급인민법원에서 저우 전 상무위원의 부패 혐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 결과는 무기징역과 함께 재산 몰수형이 선고가 됐고 정치활동도 영구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이 그동안에 사전 예고가 전혀 없었고 또 비공개로 비밀리에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온 후에야 이 저우 전 상무위원의 재판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네. 그런데 저우 전 상무위원의 구체적인 혐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서 중국 인민검찰원이 저우 전 상무위원을 기소하면서 밝힌 혐의 내용은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 누설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저우 전 상무위원이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직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뇌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고 또 권력을 남용해서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거고요. 특히 이 중국 검찰은 국가기밀을 고의적으로 누설한 혐의는 특히 엄중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국가기밀 누설죄는 최고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중국 사법당국이 그동안 이 뇌물은 거액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뇌물 수수액의 규모 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밀을 누구에게 누설했는지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었고요. 또 재판을 비밀로 진행한 것도 이 국가 기밀 누설 혐의가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게 그동안 중국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중국은 이심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우 전 상무위원이 항소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신화통신은 저우 전 상무위원이 혐의를 인정했고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 신화통신이 전하고 있는 재판 내용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전부일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네. 한때 중국 공산당 최고 핵심 권력에 있던 인물인데 참 충격적인 몰락이군요.
그렇습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하면 사실 중국 공산당에서 사실상 최고의 권력기구이자 네.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현재 18기 위원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카창 총리를 포함해서 중국 공산당에서 단 7명뿐이고요. 이 저우 전 상무위원도 이제 17기 이 9명 상무위원 중에 한 명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고 핵심 권력이 있었던 인물이죠.
네.
또 상무위원이 오르기 전에는 이 중국 석유천연가스 총공사 사장을 거쳐서 스촨성 서기를 지냈고요. 특히 이 후진타오 체제에서는 이 공안과 사법, 정보 분야 이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로서 막강한 권력을 유지했었는데 하지만 시진핑 체제 들어서 부패 혐의 조사를 받았고요. 지난해 12월에 당적이 박탈됐죠. 또 올해 4월에 정식 기소된 데 이어서 결국 이번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매체들은 저우 전 상무위원에 대한 처벌을 이 강력한 반부패 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체제 들어서 중국 당국이 이 부패 청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앞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요. 이 반부패 암덩어리 제거가 당심과 민심을 얻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이 공산당 최상부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가 됐었고요. 이와 관련해 저우 전 상무위원의 과거 측근들도 대부분 이 부패 또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았고 저우 전 상무위원의 부인과 아들도 부패 혐의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대학 순위가 발표됐는데요. 일본 도쿄 대학이 최고 대학으로 선정됐다고요?
네, 영국의 교육 전문 매체인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란 곳에서 발표한 순입니다. 타임지 계열사인 그런 교육 관련 매체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통의 명문이죠. 일본 도쿄대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위였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국립대가 2위, 홍콩대가 3위였고요. 도쿄대는 아시아에선 1위였고 전 세계 이 지난해와 올해 대학 순위에서도 2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편 4위와 5위는 중국 본토에 있는 대학이 차지를 했는데요. 베이징대 그리고 칭화대였는데 이번 순위를 보면은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권 대학들의 순위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게 아시아 100대 대학 순위인데 그동안에 여러 해 순위가 발표됐지만 올해 처음으로 중국 본토에 있는 대학 수가 일본 대학 수를 초월했다는 것이 이제 눈에 띄는 변화고요. 100대 대학 중에 중국 본토에 있는 대학은 21곳, 일본에 있는 대학은 19곳이었습니다.
네, 이 남북한의 대학들도 순위에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순위에 오른 대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대학은 13곳이나 100대 대학 안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서울대가 아시아 대학 6위로 한국대학 중에는 순위가 제일 높았고요. 한국과학기술원이죠. 카이스트가 8위, 포항공대가 11위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최고가 35도 이상으로 13년 만에 기록을 깨뜨리는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충분치는 않지만 비가 내려서 다행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황해도는 낮에, 평안남북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2 내지 3미터로 점차 높아지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일대는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 26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최저 17도, 최고 22도, 강계는 최저 16, 최고 22도. 황해 남북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18, 최고 22, 개성 최저 18, 최고 2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 16도, 최고 19도, 장진 최저 10도, 최고 14도, 해산 최저 12도, 최고 19도, 선봉은 맑고 최저 12도, 최고 14도입니다. 원산도 맑고 최저 14도, 최고 1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미터, 먼바다에서는 1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북도는 늦은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7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항하고 열린 정부를 구성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사만다 파워 미 유엔 대사는 오늘 수도 키예프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하고 열린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두 개 현안 모두에 있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앞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파워 대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상상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동부 사태 해소에 기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비탈리 추루킨 대사와 설전을 벌인 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스 정상들은 추가 구제금융 합의를 위해 그리스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독일 관리가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상임위원회는 어제 그리스 정부가 유럽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 제출한 새 경제개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는 이달 말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막대한 채무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에 따라 추가 자금 지원 요청을 위해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편 국가 재정 위기 이후 긴축 정책이 시행되면서 2년간 문을 닫았던 그리스의 공영방송 ERT가 오늘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토니 에벗 호주 총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세계적 야심에 대해 경고하면서 ISIL의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에벗 총리는 각국 정부의 테러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버 총리는 연설에서 ISIL의 터무니없는 이슬람 제국 선포는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이라며 이 단체와 협상해서는 안 되고 오직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버 총리는 또 테러 단체에 가담하는 호주인들에게 더욱 강력히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30개국 대표들과 정보통신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립정부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뒤 나흘 만인 오늘 처음으로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연설에서 터키 내 모든 정당들에게 견해차와 자존심을 한쪽으로 제쳐두고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터키 총리로 집권했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위해 집권여당인 정의개발당을 계속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정의개발당의 득표율은 50%도 넘지 못했습니다. 앞서 터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어제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모든 가능한 연립정부 구성안에 열린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오늘 텐진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재판에서 저우융캉이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같은 선고를 받았으며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법원이 저우융캉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종신토록 박탈하고 그의 개인 재산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은 지난달 뇌물과 직권남용, 국가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10번째 사망자는 폐암 말기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75살 남성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도 14명이 증가해 오늘 현재 122명이 됐습니다. 추가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임산부가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메르스 감염 환자들이 감염됐거나 거쳐간 병원도 전국 55개 의료기관으로 늘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